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이스라엘 동부지역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고 있고 또 동부지역의 사사인 입다의 이야기의 그 서론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부와 남부, 중부지역의 사사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동부지역의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는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사사입니다. 돌라의 이름은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9장에 언급되었던 아비멜렉이 있었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에 아주 자신을 부각하는 또한 자신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가시나무와 같이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였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여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름을 지닌 돌라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9장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모두 57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습들 또한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의 57절의 그 분량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라는 몇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물론 이 악을 행하는 이 돌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한 인물로 돌라와 또 후에 우리가 살펴볼 야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성경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된 그 존재는 그 이름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는 선택과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보다 더욱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탈취해오는 것,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어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때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야샤는 어떤 적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으로 가나안 동북부에 위치한 것이 바로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이사갈은 가나안의 그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그 가장 위쪽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사밀에서 즉 타지에서 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돌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 지방에 이주해 거기에서 생애를 다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돌라는 사사로서 에브라임 지역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폭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방의 우상과 종교적 가치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장례는 그의 고향 이사갈이 아닌 그가 사역하였던 사밀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풍습으로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돌라는 자신이 평생 수고한 사역지인 사미일에서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선교지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아마 이 돌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사사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일의 이름 뜻은 빛이라는 오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계몽자, 빛을 비추어주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야일의 행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계몽함으로써 빛을 비추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의 행적은 돌라와 같이 아주 적은 구절, 세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던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이 30명이 있었고요. 그 30명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또 30개의 성읍을 그들이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귀는 보통 고대 근동에서 귀족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일의 성읍들은 길르앗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 그 중심부에 있는 땅이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 성읍들을 보통 하본 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므낫세의 아들 중에 야일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르앗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원래 있었던 하본 야일의 그 땅들을 사사 입단은 자신의 그 지역을 굳건하게 확립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얻었던 유업에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축출하고 그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줌으로써 소유권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야일이라는 이름과 관련하여서 야일 지역, 하본 야일 지역에는요, 6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개의 성읍을 그 아들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일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탁월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의 30아들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각자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는 야일이 누렸던 권세와 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을 풍요와 안정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와 안정을 누릴 때 또 영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조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풍요와 안정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그것은 한편으로 또다시 몰려오는 어두운 먹구름의 전조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기의 그 영적 사이클이 있죠.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시는 그런 구원의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야일이 죽게 되자 가몬에 장사합니다. 가나안 동부 지역의 사사들 돌라와 야일에 의해서 오랜 시간 이 땅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사기의 패턴인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범죄와 징계와 회개, 또 구원과 또 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의 그 서론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부분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었지만 야일이 죽고 장사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선한 지도자가 다스리더라도 인간의 통치는 참다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삶에 또 이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 연약한 인간은 또 늙죠. 또 병듭니다. 또 아픕니다. 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리더와 조직과 체제를 지니고 있더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를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는 잠시 잠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우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과 그의 아내였던 여신인 아스타롯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각 민족의 신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복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한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신들만 해도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신으로 불리우는 우상들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었죠. 오늘날에도 그 이름만 다를 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우상들 외에도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재물, 권력, 학벌, 명예, 또 자녀, 다 이 모든 것이 우상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 중에 참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들은 무가치하고 모두 헛되며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될 자리에, 그러니까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놓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고 있다라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겪게 되었던 공고함을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공고함을 역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죄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은 심한 공고함 뿐인 것이죠. 공고라는 히브리어 이 아말로 노동과 일과 이 수고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동의 고된 모습, 이 고통, 이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생명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은 세상의 가치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또 하나님을 섬기시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